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웁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최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유로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지 아니하시면 눈으로는 말씀을 읽긴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없사오니 오늘도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주셔서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참된 앞에 우리의 거짓됨이 드러나고 주의 말씀의 실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상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되고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한 말씀을 건네신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만을 염두에 두고 보면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 안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소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과정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사건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이 훗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술하면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이 말씀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주관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이 일은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간의 모종의 은혼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삼위 간의 모종의 은혼이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은혼과 계획을 따라서 성부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다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그분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의 약함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 행로에 피곤하셨기 때문에 물을 한 모금 축여야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이 때문에 물 한 그릇을 잡수실 생각으로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보다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 우물가 곁에 앉으신 것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일반적인 관습으로 볼 때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민족적인 반목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일은 그 당시 관습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건네신 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규칙과 관습을 깨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도 획기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바다와 온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오시는 그분이 여자에게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신 바로 그 일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실 자신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신 것은 인성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했던 것은 실제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의 영적 갈증을 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의도를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혈통이 순수하지 못한 자기 민족을 멸시하고 여자를 무시했던 한 유대인 남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당신이 어찌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는가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심지어 회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한 존재도 아니었고 평범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본 지 오래되었지만 요한복음 1장이 진술하고 있는 바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지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시정하시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또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이 뭐지요? 선물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 호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보다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제일 먼저 이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거칠고 둔탁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신 바대로 본래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오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이 복을 차버렸어요. 주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요 삶의 기초요 터전이셨지만 첫사람 아담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 그분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저주하시고 인생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었고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옛 성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무한한 것을 찾아 헤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인간은 근본적인 갈증에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으로 되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고백은 이성의 오작동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적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표현했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소의 근원이신 자신 예수님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소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채워도 채워도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파는 일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달리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 품에 안겨보고 저 남자 품에 안겨보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또 결혼도 해보고 그러기를 다섯 번 반복했고 여섯 번째 남자와 만나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사랑하사 인류에게 최대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었어요.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지 않죠. 그래서 그 가장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안에 보내시는 방식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는 예수님의 실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천한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했죠?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생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무지라는 거죠. 오늘 과정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저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랬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그 여자의 마음이 여전히 둔탁해져 있고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갈등이 그 마음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사마리아 여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죠? 예수님을 아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모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이 뭐라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에게 생수를 좀 달라, 물 좀 달라라고 말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걸 정말 알았더라면 그런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제3자로 지칭하시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가라고 하는 그 존재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노골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자신을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자신의 신분과 생수를 일치시켰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가리킨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등산을 하다가 혹은 운동을 하다가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이 극한의 목마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해서 죽을 뻔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손쉽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자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먹지 않아서 그렇지 하다 못해 그냥 흘러내려가는 시냇물 먹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생수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중동 지방 그리고 강수량이 적은 아프리카 사막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위에 오아시스라도 있으면 그나마 나은 경우죠. 이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때로 TV를 보면 어떻게 이때는 식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들은 강물 위에 집을 짓고 살지요. 그러면서 흘러내리는 강물에 빨래도 팔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직접 그냥 길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전염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생수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생수라는 단어는 매우 절실한 단어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아신 주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일반적으로 고여있지 않은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먹는 물을 가리켜 생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 이 단어를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문자적으로는 생수는 청정지역에서 얻어낸 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생수는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 산물,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참 생명을 주는 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과 생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도 60에서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먹어야 삽니다.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링거라도 맞아야 돼요. 식염수라도 맞아야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과 물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수, 살아있는 물이라고 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생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무엇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가? 주님께서 이 생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구약 성경을 의식하고 이 생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물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당연히 창세기죠. 창세기 몇 장에 물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1장에 물이 언급이 되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강에서 발원된 물들이 그 동산 전체를 다 적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타나지요. 이삭과 야곱의 기사를 보세요. 우물을 파놓으면 브레스 사람들이 또 와서 우물을 차지하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 물로 인한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방랑하다가 제일 먼저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바로 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했고 특별히 출애기 15장을 읽어보면 사흘 동안 타는 갈증 가운데 물을 구하지 못하다가 물을 구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그 물은 쓴물, 독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묘사할 때도 이 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사야 35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사막이 못이 되고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막이 물의 원천으로 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임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또 묘사하고 있고 또 이미 제가 언급했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하고 있고 시편 39편 6절 말씀에서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믿는 자들이 생수의 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 안에서 생수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수를 이해할 때 단순히 그냥 육신의 목을 축이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의 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 사실이 이사야 12장 2절 이하에 나타나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놓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처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뭐라고 말해요? 값없이 물로 나오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수는 문자적인 차원에서 그냥 고여있는 물과는 달리 흘러내리는 이런 신선한 샘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뭐지요? 영생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시간의 계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계속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영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요? 끔찍스러워져요. 여러분들 죽는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고통과 어려움이지만 만약에 이런 상태로 죄와 질병에 시달리는 이런 상태로 만약에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만약에 이 세상에 감옥 같은 세상에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면 이것보다 더 끔찍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성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 의미에서 끝도 없이 계속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지루함과 단조로움이라는 정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극락의 기쁨의 상태를 영원토록 누리되 아무리 누려도 더 누릴 것이 있는 상태가 바로 영생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전제로 주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내게 좀 달라라고 말했던 분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런 초청의 말씀에 응할 만큼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여전히 예수께서 자신에게 목을 축일 만한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오해를 많이 좇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였는가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했죠? 아니 40년 6년 동안 지어온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다시 짓겠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죠?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또한 경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니고데모와의 완남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지요. 물과 성료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자 니고데모는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는 줄로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이런 오해는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가져와서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4장 31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음식을 가져왔는데 누가 다른 어떤 존재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사람들이 이 떡을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늘 필요한 그런 육신의 물질로 이해해서 그 떡을 항상 우리한테 달라라고 말했죠. 이것도 오해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하는 다양한 경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특별히 7장과 8장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의 오해가 밀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왜 생겨났을까요? 이런 오해는 메시아의 선재성과 신적 본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오해였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본래 계셨던 하나님이고 그분은 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인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으로서의 피를 채워주는 것으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무지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무지와 불신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불신앙하느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아먹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들려지면 항상 잠만 오는 분이 계세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절대 졸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참된 일을 갖지 못하는가?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여전히 육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다 줬는데 당신이 과연 그러면 야곱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점점 이 여자의 무지가 벗겨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먹을 물을 언급하다가 조상 야곱의 물을 언급하면서 당신이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곱보다 과연 더 큰 분입니다. 큰 분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처음에는 전혀 못 알아먹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생수를 육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으로 이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를 단순히 육적인 차원에서의 물로만 이해했더라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지요? 당신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지요. 또 주님께서도 어떤 말을 했지요? 나는 요나보다 크다라고 말했지요. 이런 말씀들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이 말은 예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성의 어떤 변화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생수로 이야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면 시근이 빨리 들지요. 그렇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되게 생각이 깊습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혈통에서 살아나가지고 사람들도 무시를 당하고 또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치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육신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이 아닌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오랫동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하신 대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런 말을 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대꾸를 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죠?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매일 이 물을 길어 오느라 수고를 다하는데 이런 수고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한 말에는 내가 매일 물을 길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여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여자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사람이었더라면,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관이 있었더라면 물길로 올 때 어떻게 왔겠어요? 보통 여성들은 화장실 갈 때도 친구와 같이 가고 그러잖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두세 사람 이렇게 아낙네들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물을 길러 왔을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억척까지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았거든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소주 끓이고, 그 다음에 불 떼가지고 밥하고, 그 다음에 아예 젖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밭에 나가서 일하고 해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여자가 지금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노동을 이제는 그치게 해달라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요, 물을 매일 길러 와야만 되는 육신의 피곤함 문제 때문이라기보다 사실은 영적인 공감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그렇지요. 힘든 것이 왜 힘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늦게까지 직장 생활해야 되는 건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관계가 좋고 하는 일이 기쁘면요, 그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지요? 죄로 인한 인간관계 때문이죠. 서로 속이고 속고 속임당하고 상대를 눌러서라도 앞서려고 하는 이런 인간관계 안에서 인생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물을 길러오는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면서 남들이 오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와야 되고 또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그 사실 자체가 어려움이 더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한 이 여자의 영혼의 갈증이 훨씬 더해갔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두 가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하나,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애써 감추려고 하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또 하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소산하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자신의 마음의 고통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분을 통해서 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당장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일 용기가 없었어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상당히 갈등하고 그 다음에 미루다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가 좀 더 손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머뭇머뭇하지요? 상담으로 와가지고 자신의 어렵고 힘든 사연들 이해하는 분들 보세요. 손을 막 비비기도 하고 머리를 계속 쓰다듬기도 하고 말을 더듬기도 하고 그 다음 말을 했다가 그냥 끊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바로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애써 감추려는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당신이 과연 야곱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야곱과 비겼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어떤 야곱처럼 자자손손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격려하고 그 여인의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상징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료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신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교했죠. 물과 성령이라고 말할 때 물은 뭘 가리키죠?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상징어예요. 성령과 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말하면서 물로 씻고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구약의 의식법 자체, 그 물을 사용하는 의식법 자체가 그 외부적인 더러움을 씻는 것 자체가 내적인 더러움을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사실은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나가지고 왕성한 가지를 내어서 많은 새들이 거하는 거. 이거 다 뭐예요?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함을 드러내는 비유인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단순한 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물이 영생의 물이라고 하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도 상징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금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물과 야곱이 주는 우물 물과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물 자체가 물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상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 야곱의 우물도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야곱의 우물은 구약 율법과 유대주의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우물은 결국 목마르게 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의 체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옛 언약은 그들을 다시 목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정한 구원을 가져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체계가 왜 깨어져야 되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실제로 주어졌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생수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그들의 본성 자체가 우리보다 더 나빴기 때문이 아니고 율법은 실제로 주어졌지만 율법을 지켜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는 아직 주어져 있지 않은 이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은 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유대 전통을 지키면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는 말씀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런 깊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과 야곱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는 물은 단순히 그냥 우물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로서 영적인 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땅 속에서 나오는 물인 반면 예수님의 물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물은 그 후손들과 짐승들이 다 목을 축을 쉴 정도로 풍성한 물이긴 했지만 그러나 어떤 한계를 갖고 있죠? 먹어도 먹어도 목마르게 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그 다음에 이성을 명예를 추구하며 살지요. 그러나 그것을 취하면 어떻게 되지요? 또다시 목마릅니다. 늘 갈증이 있어요. 이 여자하고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살아보세요. 어때요? 계속 이 여자가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말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막 끊임없이 솟아오르나요? 이 남편하고 살면 정말 평생 살겠다, 영원토록 살겠다라는 마음이 늘 솟아오르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간헐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저를 그냥 전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요. 그 사랑만이 허물을 덮습니다. 그 연약함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채우는 육신의 갈증을 해갈시키는 그런 생수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야기보다 무엇으로 이해되는가 하면 모형과 그림자로 특징 지어지는 옛시대 한계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중요한 분들이고 족장사에서 이분들을 제외해놓고는 족장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그들이 인생들의 진정한 필요는 채워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채워주는 것은 먹어도 다시 목말랐죠.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한 번만 먹으면 더 이상 갈증이 없는 생수였습니다. 이 사실을 구약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들을 쭉 언급했죠. 또 하나 언급한다면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종말에 성령이 물같이 퍼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7장에 나타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났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모든 근거와 여건들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어떤 생수냐 하면 특별히 그 속에서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면 그라고 말할 때 그는 뭘 가리킵니까? 사람의 속을 가리키죠. 그죠? 그러면 사람의 속은 어디를 가리켜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그 배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되어 있는데 이 배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사람의 내부를 가리켜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인간의 모든 활동의 시작점입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품은 것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마음에 품었던 것을 쏟아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계획했던 바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인간에게 성령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기관이 있다면 어디냐?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에요.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인간 영혼의 깊은 것을 감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인간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적 실상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우리 바깥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방법 이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결론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가져주시는 분으로 이 선물을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속기록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요한의 의도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실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고 그를 믿어서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요약해서 적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이 내용들을 적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이 사실을 알리는 정보를 기록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고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참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증은 계속됩니다. 무엇을 해도 평안이 없고 무엇을 해도 안식이 없는 것이죠. 또 새로워지는 것은 영혼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평생 누리고 경험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담이 없는 그런 생수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육신이 주는 안녕과 평안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욕구를 주시고 그 영혼의 욕구를 채울 만한 그리스도를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영혼의 해가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간의 참된 피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파느라 인생 전체를 낭비해왔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의 평안이요 안식이요 참된 생명이 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일 찬송가 316장 통일 찬송가 316장 새 찬송가는 526장 찬송입니다. 찬송드리고 환상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문 반가지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탓이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잡네
유한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주께서 이미 주신 유한한 욕구를 갖고 있기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특성을 인생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전도자가 말하기를 영혼을 삼아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정한 영적 욕구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무지와 이 우매함을 주께서 깨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생수에 거느신 그리스도를 내버리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생수에 그분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길 이외에 인간의 참된 영적 갈증을 해결할 다른 방도 없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하여 여전한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있으나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로서 비록 가진 것이 적고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늘적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언정 우리에게 진정한 고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늘 만족하게 하시고 이런 영적 갈증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게 하시고 그분께서 부어주신 이 놀라운 부어주심의 은혜를 더딥지 아니하면 마른 땅처럼 내 마음이 사모한다라고 고백했던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주께서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했던 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이라면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